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환상 속에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양면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에 밀랍으로 문서를 봉인한다라는 것은 이 문서는 진본이며 내용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완전함과 완성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인은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양면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미래와 종말에 관한 내용이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요한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고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을 성취해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한 존재가 필요한데 힘 있는 천사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보지 못했다.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과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이 역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으며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오래전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의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인간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가 하면 과학이 발달된 현재는 슈퍼컴퓨터와 AI,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을 호모 프로스펙투스, 즉 전망하는 인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전망하는 인간의 특징은 지혜롭게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었고 생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미래를 전망하는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소정의 금액을 내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1대1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엑스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엑스퍼트에 등록된 분야는 세무, 회계, 법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분야가 운세와 사주였고 두 번째는 타로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엑스퍼트라는 서비스의 전체 매출 80%를 차지하였고 이 서비스의 이용자의 80%는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였다라고 합니다. 2017년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무당과 역술인의 수는 합하여 80만 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 비슷한 시기에 10만 명이었습니다. OTT 드라마나 영화, 예능의 소재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 역술, 무당, 운세와 같은 이런 주제입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거나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역술과 무당과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높은 집값, 양육비, 취업난, 험난한 노후 준비,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답을 샤머니즘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당과 역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무엘은 죽었고 또한 자신이 싸워야 할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영을 불러 사무엘을 소환하지만 우리는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블레셋과의 전쟁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악령과 귀신을 의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현대인들은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현대의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제와 사회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피조물로서 오늘 힘센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은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렸고 또한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처참하게 죽었으며 성도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며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미래와 삶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런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는 로마의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수록 내일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내일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날이 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완성해 나갈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들은 요한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과 고난의 삶이 계속된다라는 생각에 걱정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이 두루마리에 인을 풀고 펼칠 적합한 존재가 있다.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며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하여 사자같이 위엄 있는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즉 메시아가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여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 있는 왕이 되셔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적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그 장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배교하고 미지근하여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갈 참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온 우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로마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강한 군대였고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황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실현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선박이요, 오랜 기간 동안 대양을 횡단합니다. 이 선박이 항해하는 곳은요, 잠잠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넘어뜨릴 듯한 거센 바람, 배를 집어삼킬 듯한 배보다 더 큰 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는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배는 꿋꿋하게 그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갑니다. 바람에 의해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파도가 덮쳐도 항해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 안에 채워놓은 평형수라는 물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배를 만들 때 배의 하단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항해할 때 그 물탱크 안에 적당한 양의 물을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이곳에 담긴 물은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고 어떠한 기상 악화 속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성도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얼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모든 뜻을 알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뜻을 알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다가올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폭풍과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을 때, 예상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구원의 미래입니다. 요한은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그 어린 양의 모습 첫 번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는 구원 영생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성도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누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미래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에게 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뿔이란 권능과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며,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란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입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과 비천과 곤궁함과 궁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받는 그런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일곱 눈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싶은 마음,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자녀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체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를 채워주시고 물을 허락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내 힘과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고 걱정이고 또한 나의 연약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미래, 승리의 미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미래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